오늘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께 고하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희들 여기 목사님들, 전사님, 목회자들은 6시 반쯤 이렇게 아침 일찍이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이쪽 이렇게 복도에서 의자를 놓고 목사님들도 이제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신앙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합니다. 한 6시 반쯤 되면 그라시아 합창단이 와서 이제 그 오늘 부를 노래를 연습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듣는 것보다 복도에서 들으면 울림이 좀 더 좋아요. 복도에서 이제 한쪽에는 말씀을 전하고 한쪽에 그 뒤에 백 뮤직이라 그럽니까? 음악이 막 나오는데 여기서 듣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막 좀 은은하게 들리는 소리가 이 방송사 그 저쪽 복도 저기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한 200여 명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갔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잠실 실내체육관 이 장소도 참 좋고 또 음악도 좋고 날씨도 좋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음 있는 이야기 나누는 그 교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이렇게 즐거운 가운데 벌써 오늘이 수요일 이 잠실의 마지막 날이 돼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강남에 있는 그 저희들 교회에서 저희들 모임을 하는데 많이 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희들 교회는 주차비는 안 받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은 여기보단 적지만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셔도 좋은데 가령 한 차에 한 명만 타지 말고 4명, 5명, 만 10명 타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하고 이제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깊어 들어갑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참 필요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정말 이분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다. 이분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이미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아직 아는 단계까지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하고 여자는 여전히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예수님께 뭐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라도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여자가 뭐라고 주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네 남편이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 어두운 그 부분들을 이제 여자 혼자 지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하는데 그 일을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자기의 삶을 살면서 어릴 때 천진난만하게 살 때가 있었고 자라가며 꿈을 꾸고 좋은 신랑을 만나 행복하게 아들, 딸 놓고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느 여자 다름없이 그 여자는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먹은 그대로 자기 결정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은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당하는 흉편이나 어려움을 이겨낼 만한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휩싸이고 저런 데 휩싸이면서 남편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마음이 맞지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또 이제 다른 남자에게 기대를 가지고 이 남자는 전에 남편하고 달라 나를 사랑할 거야 행복할 거야 많은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에 또 다른 아픔이 가시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여자의 계획에 설계 전혀 없는 이혼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남편과 헤어지고 새 남편 얻고 그 다음에 아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정말 잘못했어 돌이켜 그래도 이제 이 여자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에까지 도달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야 예수님이 안 오셔도 되겠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모세야 너는 시내산 위로 올라와라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주었는데 모세 십계명 두 개의 돌판을 들고 내려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는 안 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보여주면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법궤가 있는 그걸 하나하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법이 내려오면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죄를 속할 만한 제단이 필요하고 이제 제단에서 죄를 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제단을 이제 하나님 보여주고 물두멍, 떡상 이제 이런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그 길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려고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는데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들고 이제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담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같이 가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 소리도 아니고 정말 싸우는 소리도 아니고 배하여 부르짖는 이야기도 아니라 노래 소리로라. 그래 진에 가까이 가까이고 그들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나 우상을 막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노래하고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법이 없을 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데 십계명 두 개 돌판이 왔으니 거기에 죄인은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우상을 만들지만 두 개의 법을 어겼으니까 문제는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고 속죄소가 있다면 죄를 범한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는데 하늘나라에는 속죄소도 있고 제단도 있고 법궤도 있고 등대도 있는데 이 땅에는 아직 제단도 없고 향단도 없고 떡상도 없고 등대도 없고 법궤가 없고 속죄소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든 죄로 3천명이 그날 죽임을 당합니다. 3천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3천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냐.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얼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법궤를 만들어야 합니다. 떡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나무나 모두 하나님 앞에 즐거이 예물을 드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살기 위해서 어떤 여자는 귀걸이를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뽑아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여자는 손에 금반지를 뽑아다 주고 은을 드리고 특히 해막에 수종도는 여자들은 거울이 이제 수종도로 나갈 때마다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이 그 당시에 동경이라고 해서 노수로 만든 거울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드릴 거 이 노수로 만든 거울이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성소를 만들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많은 이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올리아카 부사리엣을 불러가지고 그 금을 가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그 노선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등대를 만들고 향단을 만들고 떡상을 만들고 법궤를 전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이신 그 하늘에 있는 성전과 똑같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똑같이 등대를 만들었습니다. 떡상을 만들었습니다.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속죄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1974년도에 대구 파동에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하늘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제일 먼저 법궤는 장이 2.5규빗, 광이 1.5규빗, 고가 1.5규빗 네모 반듯하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다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몇 날 며칠 동안 제가 거기다가 제단을 법궤를 성경 모양 그대로 그려봤습니다. 법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그리고 물두멍을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고 성막을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그려보니까 내 마음 안에 하늘나라에 있는 성소를 모세가 본 것도 못 봤지만 내 마음의 성소가 탁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어떻게 법궤를 등대를 만들고 향단 쭉 이렇게 다 이제 만들어지고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40장에 딱 나타나면서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으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를 딱 이제 마치고 레위기 하고 딱 넘어갔는데 레위기 1장에 이제 범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소제, 화목제 쭉 나오다가 레위기 4장에 들어가면서 속죄제라고 하는 제사가 레위기 4장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 속죄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얼른 거기에 성소가 있고 제단이 있고 법궤가 있었으면 속죄 제사를 드렸으면 3천명이 죽지 않고 죄를 다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없어서 3천명이 죽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까 자세히 해서 레위기 4장을 전부 다 이제 읽어보니까 제일 처음에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는 제사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애중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죄가 씻어진 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라 그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차근차근히 제사법을 전부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마음 안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제사들은 그 마음 안에 제사를 내 마음에 지내봤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저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우리 레위기 4장 제사법에만 조금 보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레위기 4장을 찾아주십시오. 구약성경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4장은 속죄 제사, 죄를 사하는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실은 꼭 한번 알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는 오늘 아까 저 사회는 박영준 목사님 말씀대로 테이프로 한 사람이 자세히 들어보고 여러분 머리에 딱 이렇게 익어지면 신앙사 죄가 있을 때 진짜 마음에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아마 테이프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자세히 이건 한두 번 더 잘 이해 안 할 수 있으니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 좀 넘어가서 1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제사 받는 방법이 1절부터 나옵니다. 다음에 13절에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오고요. 다음에 22절에는 만일에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죄 사함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평민의 하나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떤 제사함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평민의 제사 27절부터 잠깐 읽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위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는 그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제일 마지막 부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로부터 이야기 비롯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율법을 의고 죄를 범했다고 해봅시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가늠한 여자가 죄를 범하고 가늠을 해서 율법을 어겼으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긴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그 뒤로 잘 지켜도 여전히 율법을 잘 지킨다고 그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건 지키는 거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우리가 죄를 범해 죄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말하는 히브리 4장 27 죄송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 이 이후의 말씀들은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과 은과 뭐 나무를 가져와서 성소를 하늘나라에 있는 모양 똑같은 모양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들이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가늠한 여자나 사마리아 여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잘못 율법을 어겼을 때 이미 죄를 범한 사람 아무리 앞으로 율법을 잘 지켜도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범하다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이 제사를 정확하게 드리면 우리 죄가 정확하게 사해집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어 기도한다고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 죄가 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회개라면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아야지 회개하는 것을 끝났을 때 절대로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피를 흘려야 사해진다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사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는 하늘나라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이제 출애굽기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 성전이 다 만들어지니까 레위기 1장에 번제는 이렇게 드리고 소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고 쭉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제사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속죄제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속죄제. 속죄제. 이 속죄제라는 것은 죄를 사할 때만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를 속죄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기를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를 끌고 오되 양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흠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고 싶어서 저주를 받지 않는 그들은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양이나 염소를 허무는 걸 끌고 와서 이제 회막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수많은 제사장들을 보내 제사장들에게 또 제사장들은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제 제사장에 가서 제사 드릴 한 사람을 데리고 이제 양이나 염소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양이나 염소에 흠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해가시죠? 흠이 있어서 안 돼요. 머리끝에서부터 눈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얼굴도 보고 등도 다리 쭉 살펴서 흠이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사를 시작합시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제사장 앞에서 자기 죄를 고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세요.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 죄를 양의 머리에 넘기기 위하여 양의 머리에다 두 손 들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고 양이 죄 있는 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제사장 그 양을 끌고 어디로 가냐면은 해막 번제소에 양을 잡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때 끌려가는 그 양을 가지고 무슨 양이라고 하냐면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죄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 세례를 받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니까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 당신이 내일 오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모든 의를, 죄를 사하는 걸 말하죠.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님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세례를 베푼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 세례 받은 의미는 제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기기 위한 그 머리에 안수하는 안수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튿날 다시 요단강에 나가니까 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제 만나서 예수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여기 구약시대에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이제 양이 험 있는가 없는가 사사치 살펴봤습니다. 험 없는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를 하나도 범치 않은 깨끗한 양인 걸 가르쳐 말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평민이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할 때 제사가 이루어 시작되는데 예수님이 유월절 날 구약 유월절에 양 잡는 그 양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있고 아벨이 양을 잡을 때는 그 양은 아벨 한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거기 유월절 어린 양은 그 양은 한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한 가족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이제 양을 그 양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죄를 지은 그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은 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한 사람의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라도 하지 않고 보라 한 가족의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라도 하지 아니하고 한 민족의 죄를 지워하는 어린 양이라도 하지 아니하고 보라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아벨의 양은 아벨 한 사람을 위하여 죽었지만 예수는 모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양이 딱 이제 죄를 지면 죄를 지 그 양을 끌고 이제 양 잡는 그 장소로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양을 잡는데 이 참 재밌는 게 제가 우리 선교회 박종진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박종진 목사는 미국의 앵커리지에서 선교를 하다가 세상을 떠났는데 2009년 12월 달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사람이 전주에 있는 사람인데 박종진 목사하고 나하고 이제 참 기억이 많습니다. 그중에 이제 양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한 번은 몽골을 갔어요. 몽골을 갔는데 그날 우리 양고기 먹자 그랬어요. 양곡이 이제 양 다리가 앞다리 두 개, 뒷다리 두 개, 네 개를 샀는데 앞다리 두 개를 박종진 목사 혼자 다 먹고 뒷다리 두 개 가지고 나머지 네 명이 먹었어요. 박종진 목사 이제 체격이 절구통이에요, 절구통이요. 키도 크고 뚱뚱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손이 그렇게 빠르대요. 주먹이. 그래서 한 사람 주먹이 돌아가는데 이 사람 주먹이 바로 간대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먼저 때려버리니까.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전주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교회에 가서 따라갔대요. 교회에 뭐 하려고 가냐? 뭐 손 볼 사람 있나 물어봤대요. 이 교회에 갔는데 앉아 있으니까 그냥 잠이 와서 졸았대요. 그 졸라 이제 깨보니까 강사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죄 있는 사람 손들어 가더래요. 그래서 이 박종진이가 죄 있는 사람 손도 죄 그러면 나 빼고 누구리요 하면서 손을 퍽쩍 들었대요. 일어나라 카더라 일어났대요. 따라오라 이렇게 따라 구석방에 앉혀놓고 성경을 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여튼 먹기도 많이 먹고요. 사람이 참 재미가 있어요. 인생 살이도 참 재미있게 살았고요. 이야기 들어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날 밤 그는 참 죄가 많았는데 아무 기억이 안 나고 그 이제 그 한 방에 들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죄가 다 없어진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니까 예배당에 불이 꺼지고 캄캄하고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 어두운 밤거리를 막 뛰어가면서 내 죄가 없어졌다. 내 죄가 없어졌다. 내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이제 막 갔대요. 그래 그때부터 그 깽 두목이 교회 이제 구석방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깽들이 와가지고 왜 그 인은 나오라고 막 목사님 구원 한 달만 연기하면 안 됩니까? 전원들 좀 버릇 좀 고쳐놓고 다시 계속 오면 안 됩니까? 하여튼 뭐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야 이제 뭐 참 이랬다가 교회에서 이제 결혼을 해서 예쁜 자매로도 결혼을 했대요. 집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모르고 산에다 이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이제 거기 사는데 시청에서 와서 그 마치어도 오락하더래요. 이 사람은 그냥 진짜 시청에 가서 담당 그 사무관 책상 위에 딱 걸터 앉아가지고 나 이제 좀 마음 좀 자꾸 살락하니까 마음 못 잡겠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벌벌 떨면서 그래서 뭐 불편한 거 없냐고 가서 하시라고. 그래서 비닐하우스 그래 해결됐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그 저 뭐 옛날에 그 깡패로 있을 때 두모로 있을 때는 오전 10시쯤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저 계란을 한 판을 전부 다 깨가지고 사발에 한 사발 마시고 통닭 한 두 마리 먹고 그리고 라면 한 대게 끓여 먹고 그러면 이제 좀 먹은 것 같대요. 그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저녁에 이제 술집에 가서 힘쓰고 이제 그렇게 사는데 이제 그 교회에 오니까 삶이 참 어려운 거예요. 옛날, 그냥 뭐, 옛날 하던 건 쉬운데.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일을 해야 한다 하면서, 리아까지 항살 시켰대요. 시장에 딸기를 가져서 딸기 사세요, 딸기 사세요. 그러니까, 딸기 장사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이, 리아가를 세워놓을 때가, 그걸 세우면 나가락하고, 여자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너무 화가 딸기를,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한 것은, 그쪽 세계 가면 좋은데, 이쪽 세계는 고달프고 막 안 풀리지만,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때 우리 중국 성교 선교사로 중국에 갔는데, 공안학계 잡혔어요. 자폐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물으면 자기 과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중국 공안은 예수 믿는 복음을 들으면 법적으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 이야기를 쭉 이제 복음을 전해서 아 잠깐만 혹시 저 설교하는 건 아 이거 아니고 내 과거. 진짜 이 사람이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더러운 죄를 사함받고 깡패 세계가 살면 대접받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시골 작은 교회인데 집회하러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자매가 교회 나간다 아버지 미워하죠. 깡패들을 보냈더래요. 깡패들 한 10여 명이 딱 모여왔대요. 그건 내가 나가야 한다고 나갔어요. 5분도 안 돼서 돌아왔어요. 그래. 어떻게 내보내야 할게요. 그냥 뭐 하락했습니다. 그래, 가락하네, 가더냐고. 아이, 뭐, 가지요, 그래. 그래, 형제들이 물어서, 뭐 어떻게 했냐,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래, 그 중에 한 여자 따르더니, 형씨, 난 이름이 김도환이요, 그랬대요. 그래, 그렇게 하니까, 형제가 하면, 자식, 이름 하나 더럽다 했대요. 그래, 그 옆에 한 10여 명 있다 보니까 갑자기 무릎을 딱 꿇더니, 형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아 깡패들을 부를 때 자식 이름 하나 더 없다 그렇게 하면 다 무릎 꿇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그 원리가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10명이 딱 있는데 내 이름 김두환이요 하니까 자식 이름 하나 더 없다 그렇게 할 만한 담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지, 10명 앞에서. 아, 뭐, 그리고, 다른 얘기인데, 너 10명 덤벼봐, 이놈들아.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얘기 못 한다는 거죠. 그 길을 탁 끊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도 깡패듬 자식 이름 하나 더럽다. 그러면 되냐, 모르게. 알아서 알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어렵게 살았어요. 비닐하우스부터 이제 딸기 장사, 뭐 버스 저 추락 조수. 옛날에는 그냥 성자 뒤에 탁 앉아가 살고 남자같이 제 운전에 운전 기사 데리고 하지 막 그러고 운전도 안 배웠다 하더라고. 트럭 조수라 막 그래 어려웠는데. 그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날 밤 죄 있는 사람 손들에게 갔는데 그 조그만한 방에 앉혀놓고 얼마 동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그 마음의 죄가 사해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아니면 누가 내 죄를 씻어주겠나? 그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괴로움을 겪어도 다시 그 세상으로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이 많은 밑에 부하들 거느리고 정말 술 마시고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거기 불안하고 두렵고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이 많은데 제가 한 번은 IY 월드캠프인데 장관님들이 여러 분 오시죠. 오면 제가 이제 이동할 때 제 승용차에 장관 한 분씩 태워가면서 장관하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장관님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자기가 장관이 됐대요. 장관이 되니까 모든 대우가 달라지더래요. 아침에 출근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명예에 복종하고 막 너무 좋더라. 야, 장관 너무 좋다. 한평생 장관만 했으면 좋겠다. 한 1년을 지나고 나니까 장관 같이 않았을 때 있던 그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 목사님, 저는 장관이지만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떤 장관님은 저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모슬렘입니다. 근데 저도 예수님 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IYF에 와서 죄사함의 이야기는 너무 좋은데 나 지금이라도 무슬림 버리고 예수님 죄사함 받고 싶은데 나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슬림도 됩니까? 막 진지하게 자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어떤 분은 자기가 많은 장관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러면 다 이러다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죄를 벗을 수 있습니까? 제 승용차에 운전하는 형제가 타고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항상 장관님 이야기할 때는 통역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를 좀 진작 배워놓을 건데 그 뭐 그냥 통역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아도 해외 나갈 때는 비행기표 한 장만 하면 되는 통역도 같이 끊어줘야 하고 내 혼자 밥 먹어야 되는 통역도 밥 사줘야 하고 내 혼자 잠자면 통역도 침대 하나 줘야 하고 통역도 구원을 받으니까 자기 일처럼 하니까 참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장관도 대통령도 우리 모두 죄가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고 장관도 사람인데 저는요 승용차에 좌석이 4개라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4개가 꼭 필요해. 왜? 운전기사 한 사람, 통역하는 사람 하나, 나, 장관님 딱 내 자리. 주로 이제 IY 월드캠프 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렇게 개체로 상담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차를 타고 이제 뭐 이동할 때 이제 본부에서 지령이라 그럽니까? 명령이 내려와요. 어디까지 갈 때 어느 장관을 태우고 가세요. 지시가 와요. 장관을 태우고 옆에서 복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장관도요 사람이에요. 밥 먹어야 하고요. 밥 늦게 주면 배고프다 해요. 무슨 장관이 배가 고프냐. 근데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장관도 물 맛이 하고요. 커피 마시더라고요. 내가 믹스 커피 마시면 장관도 믹스 커피 마시시더라고요. 똑같아요. 장관도 우리처럼 마음이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요. 마음에 부담스러운 게 있고요. 가책되는 게 있고 그걸 씻고 싶어하는 마음은 인간이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잘난 사람도 부끄러운 면이 있고요. 진짜 똑똑한 사람도 어두운 면이 있고요. 돈 많은 사람도 양심에 가책받는 일들이 있고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를 어린 양에게 넘겨주면 어린 양을 잡는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것은요. 돼지를 잡는 걸 봤어요. 제가 기술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집에 오면은 제 아버지가 저도 아들이라고 저를 잘 위해요. 시골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를 잡아요. 돼지가 비싸니까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자 하고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사람을 모아요. 그래서 돼지 한 마리를 한 열 사람이 이제 돈을 나눠내고 돼지를 딱 잡아 이제 갈라가지고 이제 다리 가고 뭐 딱딱 나눠가지고 하나씩 그랬지 하는데 돼지를 잡을 때 보면 말입니다. 돼지 이제 앞다리 뒷발을 묶어놓고 이제 잡는 돼지가 막 목을 찌르 피를 떠면 온 동네가 떠나는 꽥꽥 이제 그 돼지 잡는 소리 그때 나는 거예요.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막 과음을 지르고 막 죽을 때까지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양은 아주 순해요. 그냥 양이 서 있는데 길을 딱 잡고 그냥 목을 칼로 찌르면 그냥 그대로 그냥 막 앉아서 잡아 잡아. 아주 죽을 때도 그렇게 온순하게 죽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 잡을 때 뭐 다리 묶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키만 딱 잡고 목을 찌르면 그대로 딱 앉아 얌전하죠. 우리 주님도 그 틀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끌려갔다 오는데 십자에 그 조용히 그냥 끌려가서 막 아 못하겠다 막 발버둥을 안 치시고 그냥 십자에 가셨는데 일단 이제 죄가 양에게 건너가면은 그 사람은 죄가 이제 벗고 양이 그 죄의 형벌을 받는데 제사장은 피로 이제 그 목을 찔러 동맥을 찔러서 피를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그 피로 제단 뿔에다가 바란 일을 해요. 내가 그저께 이야기를 했지요. 제단 뿔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그 철피로 기록되되 그들의 단 뿔과 그리고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졌다. 제단 뿔에 이제 죄가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제단 뿔에다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들 제단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제단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죄를 우리 언제 죄를 보기 원하면 하나님이 나올 때 딱 죄를 보고 아, 나 무슨 죄 지었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가 양에게 건너가서 양의 목을 찔러 동맥을 받고 받아가지고 이제 나면 양이 피를 흘리고 죽으면 그 죄는 사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의 피가 제단 뿔에다 바르는 이유는 제단 뿔에 기록된 죄가 이 양이 죽음으로 다 사했으니까 죄의 글씨를 지우는 거예요. 그렇게 제단 뿔에 딱 피를 바른 겁니다. 레위기 4장 27절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도 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넘기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면서 죄의 기록이 전부 다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율법을 읽고 죄를 범했는데 지금부터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죄를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를 사귀하여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우리가 우리 죄를 넘겨 예수님 머리에다 안수를 해야 하는데 일일이 다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으니까 제사장 대신 세례 요한이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을 침례를 베푸시고 올라올 때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이 다시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 요한이 뭐라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누굴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도 거기에 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세상 죄에서 포함된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바 되고 그때부터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세상 삶에 죄를 짓고 그러면 내가 죄가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죄를 지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십니까? 자 여러분 죄를 지은 기억이 있다고 해도 죄가 사해지지 않는 건 아닙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를 사함받아도 기억은 납니다.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 기억이 안 나면 죄 사해졌다고 하는데 그거는 과거 상실증, 기억 상실증이 걸리면 몰라도 절대로 죄 지은 거 기억 안 나지 않죠. 그죠? 저는 제가 제일 기억이 안 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시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한 4학년쯤 됐을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됐을 때 그때는 나이 한 10살쯤 됐을 거 그런데 손두깎이 그게 그렇게 귀했어요. 우리 동네에 딱 우리 집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손두깎이에다 끈을 딱 만들어가지고 벽에다 못을 박으시고 그 위에 딱 걸어놓고 옥수야, 예, 정수야, 예. 너희 손두깎이에 딱 썩은 여다 놔둬야 한다. 어디 가져도 아니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예,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사람들 가위로 손톱을 깠는데 왼손 깎는 걸 오른손인데 오른손 깎 잘 안 되고 막 그렇게 손톱 깎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인데 우리는 탁탁탁 너무 좋아가지고 어느 날 제가 이걸 학교에 가져가서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몰래 나가온 게 그 손톱 깎기를 필통 안에 넣어가지고 학교 갔어요. 쉬는 시간에 막 손톱깎이 자랑을 했어요. 요즘이야 뭐 손톱깎이 헌에 빠져. 그 당시엔 그 처음으로 신기하다 쳐다보는 거. 그러면 손톱도 깎아주고, 야, 너무 신난다, 좋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나가, 야, 그 나무도 끊어지나? 끊어지지. 그 조만 손톱 같은 거는 뭐 나무를 할 거에 다 끊어지는 거예요. 뭐 잘 끊어, 너무, 야, 그거 놀랍다. 근데 한 놈이 뭐, 야, 그거 못도 끊어지나?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야, 그 못이 어떻게 끊어지냐? 하면 되는데. 그럼 우리 손톱깎이 위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끊어진다 그랬어요. 야, 그 못 하나 빼봐 그랬어요. 그래, 아이들이 막 그 마루장에 못 박이 그걸 하나 어째 빼는, 난 제발 빠지지 말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빼가지고 오는 거야. 얼마나 미운지. 내가 이제 끊어진다 그랬을 때 그걸 손톱깎이 놓고 안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릴 때 미련하니까 제가 그 좀 떨빵한 편이었어요. 손톱깎이 아니다 못을 겨우 집어서 안 들어가는 걸 눈에 그게 끊어집니까? 안 끊어지죠. 힘껏 꽉 넣어 손톱깎이 뚝 하고 부러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딱 부러지는 순간에 아버지 얼굴을 보면, 옥수야, 정수야, 이거 여기다 놔두고 써야 한다. 하, 너무너무 두려웠어. 두려운 것보다도 고민은 하면 할수록 고민이 커지고요. 기쁨은 기뻐하면 갈수록 기쁨도 커지고,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슬픔이 커지는 거. 막, 아버지한테 매 맞을 것에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얼른 놀 때 동생 필통을 넣고 동생 필통에다 그걸 집어넣고 다들 보자리에서 책보를 쌌어요. 저녁에 아버지, 야, 옥수야, 이거 손톱깎이 어쩌나? 몰라요. 정수야, 너는? 몰라요. 너 책보 가져와봐. 얘 가져왔어요. 지금 뭐 필통 다 안 나오잖아요. 정수야, 너도 책보 가져와봐. 예. 그땐 책보라가 책을 보자기로 싸고 다녔으니까. 딱 이러는데 연필 필통 안에 손톱깎이 부러진 게 나오니까 놀라는 제 동생의 표정을 한평생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를 잘 동생에게 넘겼어요. 안수도 안 하고.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 당시는 우리 집에 갑오 일로가 손톱깎이였는데 너 이놈 가져다니지 말라 그랬지. 종아리 한 두 대 맞은 것 같아요. 옆에서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마음엔 그런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동생이 두드려 맞는 거 보고 그렇게 괴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했습니다. 먼 세월이 흐른 뒤에 제가 동생한테 사죄를 구했습니다. 동생, 예, 형님, 이런 거 하나 보는 게 뭐요? 옛날 내가 손톱깎이를 뿌라놓고 네 필통 속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네가 내 대신 매를 맞았다. 그러니까 형님 전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저는 뼈에 사무치게 기억이 나.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 죄 때문에 동생이 내가 얼마나 위한지 몰라요. 웬만할 좀 때릴 일이 있어도 안 때리고 야단치리도 안 되고 뭘 그래도 항상 내가 양보를. 그것도 모르는 아버지는 저 옥수는 동생 잘 돌본다 하고 우리 사이에서도. 그래서 동생하고 저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가까웠어요. 정말 제가 동생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한평생을 동생을 위해 줬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정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고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약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안수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그 세상 죄 속에 손두깎이 그 죄도 들어갔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죄를 범한 여자가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거나 하느님에 충성하거나 하느님에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 예수는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걸 마음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고아원에 돈도 보내고 그 다음에 남도 도와주고 제가 동생 때문에 양심의 가책만 동생 늘 때릴 만한 일도 안 때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동생 주고 동생을 위했는데 그렇다고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참 신기한 건 제가 그러니까 한 10살 때쯤 그랬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니까 한 6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동생은 그날 두 대 맞고 다 잊어버렸어요. 누가 내 필통에 넣어놨겠나? 형이 그랬겠지 뭐. 형 나쁜 놈이야 하고 뭐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동생한테 이야기를 자세히 했어요 하니까 동생이 형님 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동생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60년이 지나도 그 필통 열릴 때 그 광경 동생이 놀라는 얼굴 표정 그리고 매를 맞을 때 아버지 내가 그랬습니다 막 그래야만 막 이만 오는데 말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마음에 남아요. 동생을 내가 얼마나 위해 줬다고요. 우리 아버지는 너는 야 우리 옥수는 동생 잘 데리고 논다 그렇게 버리셨죠. 그래서 죄가 씻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죄는 속죄 제사를 드리고 피를 흘려야 죄가 씻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제단에 있는 제단 뿔에 바름으로 세상에 모든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에 죄에 대한 기억이 있다고 죄가 안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레위기 4장 31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속죄의 제사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사장이 우리의 제사장 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몸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죄가 눈처럼 이게 시대도 깨끗해졌는데 난 아직 죄가 있다고 생각하고 난 아직 악하다고 생각하고 사마리아 여자는 죄가 많았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밝고 귀한 삶을 살게 된 것처럼 오늘 아침 여러분들도 다른 뭘 해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 세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때 넘어가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이 내가 뭘 해 씻어진 것이 아니란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특히 죄가 기억이 나지만 제사를 드렸으니까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시고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죄로만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의 고난 당하신 우리 죄를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저들을 정결케 깨끗게 하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을 축복해 주이 믿음 속에 가고 이제 내 마음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내 마음의 죄가 사해진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도록 은혜와 긍휼을 입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